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가 30일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는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섭씨 1.4도가량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16년에 섭씨 1.2도를 큰 차이로 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온실가스 수치와 세계 기온, 해수면 상승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또 남극의 빙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은 현상들은 귀청이 떨어지게 만드는 기록경신의 소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이어 이 같은 기록경신은 단순한 통계를 뛰어넘는 의미라면서 지금 시대와 앞으로 있을 수세기 동안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가 되어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연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계 열강들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으로 인한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란과의 대화 체제를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지만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새로운 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2.0과 같은 새로운 대화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IAEA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이란이 적어도 세기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 자문회사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미 동부 코네티컷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사인 등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0세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학자이자 외교관,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를 거쳐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성공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독특한 견해 하나를 잃었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키신저 전 장관이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벗이라면서 그는 미중 관계의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제 여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고 6일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붙잡아갔던 인질들 중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자 4명, 러시아 국적자 2명, 총 16명을 이날 이스라엘 측에 넘겼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밝혔습니다.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교부의 마지드 알 안사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날 미성년자 16명과 여성 14명 등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0명이 석방된다고 말했으며 이들은 버스편으로 이스라엘 오퍼교도소에서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들 중에는 미국 이중국적자 리아트 베인 씨와 네덜란드 독일 이중국적자 각 1명과 3명 등 총 5명의 이중국적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아닌 씨가 가족과 재회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억류돼 있는 모든 인질들을 반드시 모두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를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로 공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돈 세탁에 활용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9일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를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바드가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주요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해킹 사건의 탈취자금 수백만 달러가 신바드를 통해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바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난독화하는 일명 믹서 업체입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커들은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라자루스는 지난 6월 에스토니아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호라이즌 브릿지와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해 각각 1억 달러와 6억 2천만 달러를 탈취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 상당 부분이 신바드를 거쳤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지적입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신바드가 사이버 기반 악성 활동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에 의거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다른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같은 행정명령에 의거해 제재한 바 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역시 북한 라자루스가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한 업체로 지목됐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바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월리 아데이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범죄자가 훔친 자산을 세탁할 수 있게 하는 가상화폐 믹서 업체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무부와 미국 정부기관은 신바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업체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지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 믹서 신바드를 제재한다며 이날 재무부의 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제재 지정 조치는 북한의 가상화폐 생태계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취한 이전 조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인 등 개인 2명과 기업 한 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로 공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9일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V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실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we see North Korea really using cyber attacks as a way to get money.
이어 북한은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삼던 것에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And the White House has had a focused effort, re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바이든 행정부와 백악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재무부 제재 지정을 시작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총망라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 예로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와 블렌더를 지난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암호화폐 인프라에서 훔친 자금을 세탁하는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하고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믹서 업체 신바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믹서란 암호화폐를 나눠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일명 난독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불법 수입금 가운데 2,050만 달러를 돈 세탁하는 데 믹서 업체 블렌더가 사용됐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도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또 다른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며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겨냥 해킹 위협에 대응해 제재 지정 외에도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the industry to press them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ir systems.
관련 업계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 법 집행기관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범죄 서버 인프라를 해체하고 이러한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체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해 평가 보고서와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러협력 제재 법안을 찬성 40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일슨 하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을 개정해 북러 군사협력에도 대북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등 북한의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군수품 이전 혹은 판매를 용이하게 한 모든 개인 및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각종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180일주기로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우주,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북러협력제재법안은 올해 의회 표결에 붙여진 첫 북한 특정 안건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 법안은 새로운 악의 축으로 드러난 북한과 전범 푸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살인적인 행위이고 북한이 전범인 푸틴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군수품을 제공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bill expand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ar criminal Putin as they reveal the new axis of evil.
법안을 주도한 코널리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관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 문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 정신의 자유를 불어넣는 삶의 방식의 미래돼 그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대안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takes are truly about the future of democratic values.
이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며 권위주의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과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against the free world in the West.
맥콜 위원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 라진 항에 적재된 300억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러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Our adversaries are not standing on the sidelines. Most of the drones that we've seen used in the biggest ever drone attack on Kyiv just last weekend.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지목하며 지금 우리의 적들은 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크이우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에 사용된 대부분의 드론은 이란이 제작하고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걸려있는 이해관계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전략적 실패로 남도록 하는 것은 약 2년 전 크렘린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인 지원에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발칸반도 서부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달 초 한국 방문 중 가진 미한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깊이 우려한다며 한국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쌍방향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등에서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도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VOA에 기존의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나는 소문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주권 문제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려고 북한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30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7월 17일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를 극도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무법천지라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데 대해 마치 자신들이 현 상황의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기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한국 항구들에 때없이 출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 즉 전략 무기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를 명백히 해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에선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선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돼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공화국은 모든 유엔 성원국이 향유하는 주권적 권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당당히 제한 없이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끊임없이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자명합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명분으로 끝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며 향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이제 군사정찰위성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발전의 수위를 높여서 결국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한 데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태도 변화와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선임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대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또다시 북한을 두둔하면서 유엔 무력화가 재차 확인됐고 북한은 이런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기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지만 그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자체를 그 얘기할 때 주권 관련된 의제가 아니라면은 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려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담화 자체만 가지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담화 자꾸에 지나치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표적인 대내외 매체들은 30일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논평을 동시에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자위권인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들며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조작해냈다며 마지막 안전고리마저 스스로 뽑아버린 망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풀지고 불속에 뛰어든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괴뢰 역적 패당에게 차려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의 한국 기항과 미한일 연합 해상 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핵 전략 자산들을 정기적으로 끌어들이고 3자 합동 군사연습을 연례화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 도발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런 행보를 상전을 믿고 설치되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하면서 괴뢰 지역에 언제 어떤 화를 불러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같은 북한 측 논평에 대해 북한은 이미 수많은 위반 행위를 통해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했고 북한의 도발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해온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논평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군사적 위협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지만 남북한 간 재래식 전력의 현격한 차이로 북한의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보다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한국 내 국론 분열이 북한의 노림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국론이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하는 일련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이런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하면 얼마나 국민이 피곤하고 불안한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1년 남은 미 대선 이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찰위성 후속 발사와 같은 전략 목표를 향한 행동은 지속화돼 한반도 긴장을 과도하게 높이는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긴장이나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조성했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크게 유리하진 않아요. 이 민주당 공화당 싸움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고 또 북러 간의 이 무기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행동을 북한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강경파인 현 집권 보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셈법에 따라 한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의회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이 29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참의원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 발사 당시 분리된 잔해가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일본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처럼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일련의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본 북한 간 평양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의원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의원은 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치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한편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주요 현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에 포괄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단결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중의원도 앞서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人工衛星と称したとしても弾道ミサイル技術を使用した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전적으로 거부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해역에서 발견됐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북한 방향으로 기술을 돌려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류돼야 할 선박이 약 20일 동안 중국 해역에 머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북한 유조선 유선호가 중국 해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선호는 현지 시각 28일 오후 11시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7일 유선호가 최초 발견된 해역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당시 유선호는 중국 영해인 이 지점에 자리한 뒤 지난 20여일 동안 간간이 위치 정보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해역을 떠나 북상하는 장면이 마린 트래픽 지도에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유선호의 위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로선 유선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가 약 20일 만인 이날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의 입항이 금지되고 또 입항하더라도 곧바로 억류될 위험에 처하는 제재 대상 선박인 유선호가 중국 해역에서 이처럼 장기간 머무르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유선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선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또 유선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유선호가 이곳에 머물며 다른 선박과 유류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선 유선호가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정부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유선호가 북한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장면이 외부에 포착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해상에선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이 연이어 발견됐지만 이들이 억류되거나 입항이 금지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9월과 지난 8월 각각 제재 유조선 천마선호와 지성 6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미림 2호가 지난달 성관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으며 마찬가지로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남산 8호도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동쪽 해상에서 남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호인은 중국 정부에 문제의 이들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지성 6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을 당시 BOE에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압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ypically,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이어 당시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회에는 오늘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참석 인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제기구에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다자 공동성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국 북한인권대사가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개적 직접적 비난보다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9일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I'm coordinating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draft the joint statement that for
이 대사는 고문을 금지하고 가족과의 이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 초안을 한국 외교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다음 주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남이 예정돼 있는 만큼 외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재촉하고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미한 양국의 북한인권 담당 대사 등이 참석하는 북한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 대사와 터너 미 특사 외에 전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역임한 모르스단 리버티 대학교 법대 학장 등이 참여합니다. 이 대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과거 중국을 공개적,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역효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을 단순히 악마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악마화한 시기에 중국이 더 많은 탈북민을 북송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우리가 중국과 관여하며 국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신중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 젊은 세대들의 인식 제고와 활동 동료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젊은이들의 잠재력도 굳게 믿는다며 그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though they are victims of the regimes and brainwashing and viola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ey are not merely passive victims. They are agent of change capable.
이 대사는 비록 북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세뇌당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변화시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이들의 역량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며 북한의 젊은이들이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웬드비나를 주최한 HRNK의 그레그 스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불가분이라며 과거와 다른 대북 접근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The Kim regime has ensured there is no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However, a competitor continues to exist.
스칼투 사무총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 등 국제 협상가들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며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는 양자 및 다자적 맥락에서 다뤄야 할 이슈에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발수한 정찰 이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등 주요 시설 촬영 주장은 군사적 의미가 전혀 없는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것처럼 만리경 1호가 실제 우주 궤도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상과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성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궤도에 안착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possible that it does. We don't know whether they've done that or not, but there's no reason.
또한 북한은 분명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광학 장비도 갖추고 있으며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 촬영해둔 사진을 지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의 작동 여부와 지상과의 통신 여부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당시 위성의 궤도가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데는 군사적 또는 기술적 이유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 US doesn't generally release photos from its military spy satellites either. So you know,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군사 정찰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북한도 이 같은 고려를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성 사진의 품질 등 역량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공개하지 않고 선전 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는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계속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운용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백악관 및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1일 밤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곧 정찰 위성으로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국 성공 여부는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만리경 1호는 고품질의 위성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ased on what, you know,
일반적 기술 수준과 발사체의 성능을 고려할 때 위성의 크기가 위성 사진의 해상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만리경 1호는 크기가 작은 소형 위성으로 제작돼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이 미국이나 한국의 위성과 비교해 훨씬 작은 만큼 고화질 위성 사진 촬영을 위한 큰 광학 장비나 센서를 탑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만리경 1호를 미국의 대형 광학 정찰 위성인 키홀과 비교하면서 작은 위성으로는 최고 수준의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You know, we know that the size of the satellite must have been quite small.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고성능의 통신 장비 탑재가 가능해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스 크기 정도인 미국의 키홀 위성은 지구를 정찰하기에 훌륭하지만 키홀 위성의 한 연결 부위 정도로 작은 만리경 1호로는 그 정도 고화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나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계획했을 때 기대한 정찰 능력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 활동과 자산 배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1m 미만의 해상도를 갖춘 서브미터급 위성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찰 위성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current generation of North Korean spy satellites probably can't go to that level of
그러면서 만리경 1호는 최고 수준의 미군 정찰 위성이 아닌 미국의 상업용 위성 사진 업체들과의 비교가 더 타당할 것이며 북한 내부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인용하는 위성 사진 화질 수준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만리경 1호의 군사적 효용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identify large concentrations of troops or aircraft or ships. You know, that kind of information.
반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이 위성으로 대규모 병력이나 전투기 또는 전함의 집결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정보들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개별 항공기와 개별 미사일의 구체적인 특성을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한 정보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정보로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리경 1호가 제공하는 역량은 북한에게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백악관과 미 국방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들은 당장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고화질의 위성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공개된 장소들이고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미국 정부와 언론들이 북한 내부를 위성으로 들여다보는 데 반발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선전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 위성 발사가 단기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미래의 위협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주에서 찍은 어떤 이미지라도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보 측면에서도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단지 북한에게는 이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ny image from space is going to have military utility.
또한 정찰 위성은 많이 확보하고 범위가 중첩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향후 추가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이번 발사를 통해 진전으로 가는 열쇠를 찾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는 단지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않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유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도 이번 정찰 위성이 실제 군사 정찰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 북한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very useful if you want to use it for espionage or for
실러 박사는 특히 북한이 외부의 큰 조력 없이 자체적으로 위성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성과이며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껏 북한이 발사했던 광명성 위성들이 선전 및 과시용이라면 이번 만리경 위성은 앞으로 김정은에게 실제 독립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대로 향후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적 선전이 아닌 실제 우려사안이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추운 날씨 계속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가 영하 8도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 신여주는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2도, 사리원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6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5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6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5도, 청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3도입니다. 선봉은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삼지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는 영하 1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다 한때 비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앞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고 먼 바다도 역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제 여섯 번째 인질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고 6일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붙잡아갔던 인질들 가운데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자 4명, 러시아 국적자 2명, 총 16명을 이날 이스라엘 측에 넘겼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밝혔습니다.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교부의 마지드 알 안사리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날 미성년자 16명과 여성 14명 등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0명이 석방된다고 말했으며 이들은 버스편으로 이스라엘 오퍼교도소에서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스라엘인 인질들 중에는 미국 이중국적자인 리아트 베이닌 씨와 네덜란드, 독일 이중국적자 각 1명과 3명 등 총 5명의 이중국적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10명 석방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고 석방 인질수의 3배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오늘 일시 휴전 시한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추가 협상 진행을 위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각각 확인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아닌 씨가 가족과 재회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억류된 모든 인질들을 반드시 모두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 만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진전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자지구 내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날 예루살렘 인근에서 두 명의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세 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심각한 테러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히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에 맞서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난민촌에서 어제 군을 향해 폭발물이 투척된 데 대응해 민병대 고위 지휘관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들 외에 15살, 8살 팔레스타인인 소년들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벨기에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자유와 안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군수품 공동생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다음 달 방위산업 관련 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유럽 대서양 체제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행했던 반부패 개혁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쿠피안스크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1A5 탱크를 최초로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30일 밝혔습니다. WM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는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섭씨 1.4도가량 높은 기록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16년에 섭씨 1.2도를 큰 차이로 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온실가스 수치와 세계 기온, 해수면 상승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탈라스 사무총장은 남극의 빙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이 같은 현상들은 귀청이 떨어지게 만드는 기록 경신의 소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이어 이 같은 기록 경신이 단순한 통계를 뛰어넘는 의미라면서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 있을 수세기의 동안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가 되어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 지구 기온의 상승을 연 1.5도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